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미 국방부가 국가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된다면서 전면 금지 조치를 내린 중국산 로봇견 이야기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네. 그 내부 카메라랑 센서 데이터가 중국 서버로 몰래 넘어가던 백도어가 발견된 그 사건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회사는 뭐 문을 닫거나 최소한 납작 엎드려야 맞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에 이 로봇견이 유럽 전역으로 아주 태연하게 팔려나갑니다.
심지어 자기네 모국인 중국 증시 상장까지 막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죠?
그렇죠. 안보 논란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 압도적으로 싼 가격표를 무기로 전 세계의 문을 막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정학적 장벽이나 어떤 안보 규제마저도 그 가격이랑 자본이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분석에서는 이 만년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던 중국의 첨단 기술이 갑자기 고급 정장을 쫙 빼입고 월스트리트에 대비해서 전 세계의 롤을 비웃으며 질주하고 있는 현상, 그 진짜 얼굴을 파헤쳐봅니다.
네, 오늘 분석의 뼈대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있죠.
네네, 최근 발표된 중국 AI, 로봇, 반도체, 통신 심층 브리핑 보고서와 그 이면에 달린 코멘터리인데요. 여기서 필수로 짚고 넘어갈 점은 이 방대한 자료 제공과 핵심 분석 코멘터리는 모두 김경진 변호사, 전 국회의원께서 작성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늘 내내 김경진 변호사의 이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갈 텐데요. 중국의 이 기술 굴기가 단순히 연구실 수준을 넘어 글로벌 거대 자본 시장에 상륙하고 또 우리 한국 경제를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 숨겨진 패턴을 추적하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 모든 거대한 변화의 연료가 되고 있는 그 돈, 바로 자본의 흐름입니다. 중국 AI 기업 중에 딥시크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자금을 유치했는데 규모가 무려 510억 유안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한 74억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죠.
와, 74억 달러요? 투자자들 면면도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텐센트가 100억 위안을 넣었고 그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CATL도 50억 위안을 쏟아 부었어요. 기업 가치는 단숨에 4천억 위안을 찍었고 심지어 올해 안에 중국 본토 IPO, 그러니까 상장 절차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김경진 변호사의 코멘터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짚은 부분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AI가 이제 기술 실증 단계를 완전히 넘어서서 자본시장에서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가치를 인정받는 단계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아, 텐센트나 CATL 같은 곳이 그냥 단순히 가능성만 보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붓진 않았을 테니까요.
맞아요. 중국 내부적으로 AI 인프라를 상업화할 준비가 끝났다는 아주 강력한 시그널인 거죠. 미국에서 오픈 AI나 엔스트로픽이 막 거대 자본 끌어모으는 거랑 똑같은 쩐의 전쟁이 중국 안에서도 폭발한 겁니다.
그럼 결국 상업화의 핵심은 성능이랑 가격일 텐데 그 문샷 AI에서 최근에 공개한 키미 케이스라는 모델을 보니까 지표가 정말 무섭더라고요. 파라메터가 2.8쪽이라고 하던데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죠. 이 2.8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 AI의 성능을 결정하는 뇌의 시냅스 연결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라미터 숫자가 클수록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추론이 가능해지거든요. 2.8쪽이면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 수준입니다. 미국 최고 모델들하고 맞먹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델이 오픈 웨이트 방식으로 공개가 됐어요. 오픈 소스는 설계도를 다 까는 거니까 알겠는데 오픈 웨이트는 좀 다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가 요리 레시피부터 주방 기구, 재료까지 싹 다 공개하는 거라면요. 오픈 웨이트는 그냥 다 만들어진 특급 요리 자체만 딱 제공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아, 훈련 데이터나 그런 코드는 싹 숨기고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 들어간 학습 데이터는 안 보여주고 이미 학습이 끝난 AI의 결과물, 즉 똑똑한 뇌만 가져다 쓸 수 있게 전면 공개해버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설계도는 안 주지만 머리 좋은 AI는 아주 싸게 혹은 공짜로 쓰게 해주겠다. 가격이 얼마나 싼가 봤더니 미국 앤스로픽 최고 모델 구동 비용의 3분의 1도 안 되고요. 딥시크 V4 API 비용은 무려 57분의 1이더라고요.
네, 파격적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비용 하나하나가 아쉬운 우리 한국의 스타트업들이나 개발자들은 당연히 이 57분의 1 가격인 중국산 API에 자기네 시스템을 연동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바로 거기에 아주 무서운 전략이 숨어 있다고 김경진 변호사가 짚어줍니다. 이 극단적인 가격 덤핑, 그리고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가중치를 쫙 풀어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더 촘촘해지거나 아니면 중국 상무부가 해외 접근 제한을 걸기 직전이거든요.
아, 규제망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선수 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전 세계 개발자들을 자기들 초적과 생태계에 완전히 중독시켜버려서 미국의 규제를 무력화하려는 고도의 전략인 거죠.
근데 한국 스타트업 입장에선 싼 맛에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정학적 이슈로 중국 API 접속이 탁 끊기면
그러면 그날로 회사 서비스가 멈추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리스크라는 시한폭탄을 회사 심장부에 심어두는 꼴이죠.
진짜 무섭네요. 자, 근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거대해지면 당연히 이걸 돌리기 위한 막대한 하드웨어, 반도체 칩이 필요하잖아요. 이 흐름이 결국 반도체 시장, 특히 한국 코스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죠.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가 상하이 과창판에서 무려 666억 위안, 약 98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A주 반도체 사상 최대 규모예요.
와, 98억 달러요? 그에 반해 우리 한국 증시 상황은 지금 별로 안 좋잖아요. 코스피가 7월에만 누적으로 23%가 빠졌어요.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을 기록하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들어갔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 하락이 특히 뼈아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아니, CXMT가 아무리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은다고 쳐도 걔네가 만드는 건 구형 범용 디램이잖아요. 우리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꽉 잡고 있는 건 저 위쪽의 최첨단 HBM 시장이고요. 직접 부딪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우리한테 큰 위협이 됩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첨단하고 구형이니까 아예 노는 물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 즉 반도체의 자본 순환 구조랑 연결해보면 상황이 완전 다릅니다. 김경진 변호사가 경고하는 진짜 위협이 이건데요.
네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한테 범용 디램은 여전히 엄청난 현금을 벌어다주는 안정적인 수익원, 즉 캐시카우입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R&D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첨단 기술 개발하려면 돈이 계속 돌아야죠.
맞아요. 그 차세대 HBM을 채발할 막대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밑단에 있는 범용 메모리 팔아서 버는 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이 98억 달러라는 거대한 총알을 장전하고 범용 시장에서 덤핑을 때리면서 가격 전쟁을 일으킨다.
아, 그러면 한국 기업들의 캐시카우에 직접적인 타격이 오겠네요?
그렇죠. 밑바닥 현금 창출원이 말라버리면 결국 꼭대기에 있는 첨단 HBM R&D 자금줄까지 흔들리는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밑돌 떼서 윗돌 괴는 것도 안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군요. SK하이닉스의 HBM4 양산 일정 같은 실적 발표가 과연 반등의 촉매가 될 수 있을지 정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게다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도 우리 안방을 노리고 있어요. 화웨이가 최근에 아틀라스 956 슈퍼팟이라는 새로운 AI 클러스터 실물을 공개했는데 이게 엔비디아 칩 없이도 첨단 AI를 쌩쌩 돌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거든요. 심지어 4분기에는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세상에, 중국은 그렇게 거대 자본을 쓸어 담으면서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반대로 삼성전자는 미국 ADR 상장을 검토한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을 때 즉각 부인했잖아요. 미국 공시의무나 소송 리스크 같은 걸 굳이 질 필요 없다고 판단한 건데 이 두 국가 기업들의 태도가 참 대비가 됩니다.
맞습니다. 아주 방어적이죠.
자, 지금까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와 칩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거대한 AI 컴퓨팅 파워가 물리적인 세계로, 우리 일상으로 뛰쳐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던 유니트리, 그 로봇 기업 행보가 진짜 기가 막히거든요.
사실 유니트리가 펜타곤으로부터 군사기술로 지정되면서 제재를 받았잖아요. 로봇 센서 데이터가 중국으로 자동 전송된다는 보안 문제 때문이었죠.
네네. 근데도 유럽 진출 강행하고 과창판 상장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만 중국의 인간형 로봇 수출이 급증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경진 변호사가 논평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과거 화웨이 5G 장비 사태 때랑 똑같은 전형적인 중국의 확장 방식입니다. 백도어 논란이고 뭐고 일단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에 로봇을 쫙 밀어넣고 선점해버리는 거예요. 규제는 그 뒤에 따라오든 말든 배짱을 튕기는 거죠.
이거 진짜 아주 할인표가 크게 붙은 트로이의 목마를 전 세계로 퀵 배송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나중에 로봇이 안방 다 차지하고 나서 규제하려다 혼란 겪지 말고 지금 당장 중국산 로봇에 대한 명확한 허용 기준이나 제한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세계로 넘어온 또 다른 축이 바로 우리가 매일이 쓰는 스마트폰 통신망인데요. 중국 3대 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트래픽 기반이 아니라 AI 토큰 구동 요금제를 상용화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정말 영리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데이터 몇 기가 쓰느냐에 따라 요금 내잖아요. 근데 이 통신사들은 한 10억 명이나 되는 가입자 스마트폰에 AI 에이전트를 아예 꽂아버리고 그걸 쓰는 구독 요금을 직접 받는 방식으로 유통 채널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다 이 중국 통신사들이 5G를 넘어서 6G로 가는 징검다리격인 5G A를 이미 330개 도시에 쫙 깔아놨습니다. 6G 기술 검증에도 진입했고요. 그 초고속 인프라 위에서 토큰 경제를 얹어서 10억 명의 일상을 통째로 묶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1부에서 봤던 자본 유치, 2부의 하드웨어와 반도체 위협, 그리고 지금 본 로봇과 통신망 장악까지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일상으로 파고들면 필연적으로 전 세계에 룰을 두고 기존 패권국들이랑 충돌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충돌의 결과가 지금 국제사회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두동강 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열렸던 WAIC 2026 폐막식에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연출됐죠. 시진핑 주석이 직접 기조연설을 하면서 무려 29개국이 참여한 세계인공지능협력기구, 즉 WAICO가 창립했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국가들이 쫙 포진해 있고 서방 주요국은 아예 쏙 빠져 있어요.
네, 반면 미국 주도하에는 35개국이 모인 팍스 실리카가 버티고 있죠. 와, 이건 뭐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완전히 반으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김경진 변호사도 이 점을 아주 객관적인 사실관계 바탕으로 짚어주는데요. 좌우 이념을 떠나서 지정학적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버드 정책센터 분석을 보면 참 아이러니해요. 미국이 칩 수출 통제 같은 제재를 따린 게 오히려 중국 내부에 엄청난 위기감을 줘서 칩 자립 시기를 훅 앞당겨버렸다는 겁니다.
아, 짓눌렀더니 아예 우리끼리 다 해먹겠다고 독자 생존의 길을 파버린 거군요.
네, 게다가 중국 내부에서는 AI 에이전트 규범화, 실시 의견까지 시행하면서 아주 강력한 삼중 규제 체계를 스스로 완성했어요. 자기들만의 룰 세팅을 끝낸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한쪽 진영의 룰에 맞춰서 개발된 AI나 로봇은 다른 진영으로 넘어가면 호환이 아예 안 돼서 작동조차 안 한다는 뜻이잖아요. 와, 청취자 여러분 입장에선 진짜 눈앞에 디지털 철의 장막이 쾅 하고 쳐지는 걸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 즉 한국의 딜레마가 나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의 엔비디아 쪽에 HBM을 공급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4분기에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화웨이 시스템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양쪽에 다 발을 걸치고 있는 아슬아슬한 구조죠.
네. 코드가 아예 다르고 호환 불가능한 이 두 개의 공급망 위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양면 작전을 버틸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 산업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룬 이야기들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연구실을 벗어나 74억 달러를 빨아들인 중국 AI, 우리 코스피 반도체 캐시카우를 위협하는 무서운 돈의 흐름, 그리고 백도어 논란을 뚫고 세계로 배송되는 로봇들과 와이코 창설까지. 이 모든 점들이 모여서 서모 호환조차 불가능한 두 개의 거대한 기술 생태계가 쪼개져 구축되는 그 섬뜩한 과정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기술이 거대 자본을 만나고 물리적 세상을 장악한 뒤에 결국 자신들만의 룰로 세계를 양분하고 있는 이 흐름을 명확히 읽어야 합니다.
자,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머지않은 미래에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집안을 돌아다닐 로봇 비서를 하나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선택 기준은 기기의 성능이나 디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지정학적 진영에 따라 내가 미국 중심의 팍스 실리카 생태계로 들어갈지 아니면 중국 중심의 와이코 생태계를 선택할지 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선택한 기기에 따라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과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완전히 반토막 난다면 여러분의 일상과 커리어를 위해 과연 어느 진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나눠본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투자, 그리고 다가올 분열의 미래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인공지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자동화 도입과 강연, 해외 진출 법률 자문까지 인공지능의 길, 김경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같은 주제권의 다른 방송, 오늘 AI 뉴스도 애플 팟캐스트에서 함께 팔로우해 주세요.